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50일 뒤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못 박히셨는데 50일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열심히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축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성령 받으세요라고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령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세시대에 어느 교황이 이 과거의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이 아주 풍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재정이 너무 충분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져서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집에 주인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이 사는 집에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성도, 믿는 사람의 집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주인이 되셨을 때 그 가정이 은혜받고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요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믿음, 그것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과 온전한 하나님으로 사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그 믿음, 그 신뢰를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시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출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확증을 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진리인지 우리를 구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애쓰고 어린애처럼 매달렸을 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확증은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애처럼 매달린 경험이 있느냐,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낮은 가운데 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내 죄를 회개한 적이 있느냐라는 그 여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확정이 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내 안에 육신적인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생각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이 서로 싸우는데 과연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렇게 그 새벽 기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이기느냐? 검은 개하고 하얀 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검은 개가 있고 하얀 개가 있는데 서로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답은 힘센 개가 이깁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각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생각을 가질 때 그때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이 드냐면은 저희들의 실질적인 현 상태를 바라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한 것들이 많은데 내가 과연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지위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는 그냥 막연한 가상적이거나 우리가 상상적의 지위가 아니라 현실적인 지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의 현 상태의 부족한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지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믿음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아들에 대한 지위와 권세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에 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산은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에 맞춰져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때 믿음이 확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확산이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어떤 믿음의 열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나요? 제가 이렇게 영어권 분을 위해서 영어를 또 이렇게 탑기를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양보해 주시면 이렇게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영어권 분들이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어른들? 괜찮으세요? 네. 3절. 이름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무신론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 세상을 해결하고 문제를 극복하려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자는 이 세상이 무생물에서 이 아베마에서 무생물인 아베마에서 유생물로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나 모든 동물, 사람까지도 이 무생물에서 무생물에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물질론자입니다. 물질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인 법칙에 보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것은 물질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위치 에너지나 열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로 바꿔지더라도 그 에너지 자체는 보존이 된다.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물질에 있고 자기 자신의 지식에 있고 자기 자신의 물리적인 힘에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약한 사람을 누르고 억눌러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은 이렇게 그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이렇게 큰 한국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는 사건, 코스코 임원들이 폭행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청와대 대변인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성추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자기가 사람을 조종하려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겉으로 드러난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원리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자는 세상에서 얻는 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혜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멸망시키고 괴롭히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쫓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상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은 뭐냐면은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사는 텐트가 아니라 영원한 집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에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따르는데,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한 비바람이 와도 견디는 집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고 세상을 이긴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어떻게 지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손토를 버린 자는 참 말씀 참 이상하죠. 이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돈도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버리는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금세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포기할 때 포기하는 것에 100배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포기하는 만큼 그만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회를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회를 가진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을 모두 놓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숭이가 있는데 바나를 입고 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원숭이가 이 바나를 짚고 손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그 원숭이를 그 잡는 사냥꾼 이야기 있죠. 그 원숭이가 이 바나 때문에 이 바나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놓아 자녀도 놓고 재산도 놓고 모든 것을 놓으라는 이유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함이면 뜻인 것입니다. 놓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100배나 받으면서 풍성하게 살지 못하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였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과연 장막 생활을 했는지 한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거기에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죠. 이 텐트를 치고 베델이요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느냐.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장막 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3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전에 장막쳤던 곳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서 18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생으로 행하며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텐트를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도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많은 목축과 금과 은을 가졌어도 재산이 많았어도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카 룻이 떠나는 가슴 아프고 좌절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이 장막에 거하였던 아브라함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벨리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장막에 살았을 때 이 땅을 장막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 개인에도 복을 주지만은 아브라함 자손, 아들과 아들, 그 아들께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널리 퍼지게 알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있는 가정이 복받고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이웃이 복받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복은 너를 또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를이라는 뜻은 복수의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를 저주한다는 너를 뜻은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세계가 복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지나간 그 땅마다 복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 생활을 한 것이 하늘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이 땅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반석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이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반석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자기 자신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약속,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을 때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소망을 누리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사라지면 이 땅에 절망뿐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의의 소망을 항상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받는 은혜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산다고 성경에서 약속합니다. 또 다른 은혜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더 이상 세상에 패배자로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승리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먼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가장 먼저 맛보고 자기 혼자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은혜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따르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놓을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고 성령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을 갖고 그 안에 무한한 만족과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